하나님의 말씀 욥기 우리 23장을 보겠습니다. 오늘은 그 욥기 15장부터 37장까지를 그냥 제가 다 이렇게 정리를 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그래요. 우리가 앞에 1장, 2장, 3장까지가 욥기 서론이었다면 이제 4장부터 한 14장까지가 욥과 친구들과의 첫 번째 이렇게 친구 세 명이 돌아가면서 한마디씩 하고 욥이 답하고 또 욥이 하나님께 기도하고 이런 패턴이 한번 돌아간 거예요. 그리고 오늘 이제 15장부터 21장까지가 두 번째 같은 패턴이 돌아갑니다. 그래서 이제 친구가 얘기하고 욥이 답하고 또 이런 패턴이고 그다음에 이제 22장부터 37장까지가 이제 세 번째 욥과 친구들이 이야기하고 특별히 그 마지막 부분에 이제 욥이 이야기를 좀더 많이 하죠. 그리고 친구들이 이제 화도 내고 이제 그러는 장면의 이야기들이 이렇게 넘어가요. 그래서 그 앞부분은 이렇게 유사한 이야기들이 이렇게 반복돼서 제가 몇 가지만 이렇게 짚고 넘어가고 한 15장을 한번 보세요. 15장에 14절에서 15절, 16절 한번 보실래요? 같이 한번 볼까요? 15장 14에서 16절. 사람이 무엇이간데 깨끗하겠느냐? 여인에게서 난 자가 무엇이간데 의롭겠느냐? 하나님은 그 거룩한 자들을 믿지 아니하시나니 하늘이라도 그의 보시기에 부정하거든 하물며 악을 짓기에 물마심 같이 하는 가증하고 부패한 사람이겠느냐? 예, 지금 이 친구가 엘리바스가 이제 두 번째 이야기를 하면서 욥한테 해주는 이야기예요. 인간이 악한데 하늘을 봐도 하나님이 지으신 세상도 선하지 않다. 거룩하신 하나님 보시기에. 그런데 악을 물 마시는 것 같이 하는 인간들이 어떻게 의롭겠느냐. 그렇죠. 악을 표현이 굉장한 표현이에요. 악을 짓기를 물마심 같이 하는 가증하고 부패한 사람이겠느냐. 여러분, 이거 가만히 보면 뜨끔하지 않으세요? 이게 참 우리들의 모습들이에요, 사실은. 그렇죠. 뭐 맞는 말이에요. 이런 근데 이게 욥한테 지금 할 얘기는 아니지만 우리들이 이렇게 이 말, 이런 말, 이런 이야기를 들을 때 우리를 이렇게 돌아보게 되죠. 근데 욥이 듣기에는 참 심한 말이고 참 독한 말이죠. 그래서 욥이 16장 17절에 이제 이런 대답을 해요. 내 손에는 포악이 없고 나의 기도는 정결하다. 그러니까 내가 잘못하지 않았다 이러는 것보다 내가 지금 이런 고통 당할 만한 죄를 진것 같지는 않다. 이제 이런 욥의 변론들이죠.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을 향하여 20절에 보면 나의 친구는 나를 조롱하나 내 눈은 하나님을 향하여 눈물을 흘리고. 예, 세상 사람들은 나를 조롱하지만 욥이 끝까지 바라보는 것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을 보면서 눈물을 흘리는 그런 모습들을 소개를 해줘요. 그리고 18장에 가서 이제 또 다른 친구가 빌닷이라는 친구가 또 이야기를 해요. 18절에서 18장 18절에서 보면 그는 광명 중에 흑암으로 물들어가며 세상에서 쫓겨날 것이며 그는 백성 가운데 아들도 없고 손자도 없을 것이며 그의 거하던 곳에는 사람도 남을 자가 없을 것이라. 아주 진짜 자식들까지 욕을 하는 나쁜 이야기를 하죠. 악담을 하죠. 그러니까 욥이 19장에 가서 친구들이 참 학대를 한다라고 표현을 하면서 그러면서 욥이 그래요. 악이 그럼 나한테만 있냐? 이런 표현을 해요. 그러니까 이 저주를 받아 이 엄청난 고통 당할 만한 잘못을 그럼 나만 했다라는 얘기냐? 니들은 죄안 져? 이제 이런 반문도 하게 되죠. 그러면서 이제 20장 넘어가면 이제 소발이라는 친구가 또 얘기를 해요. 29절, 20장 29절에 보면 악인이 하나님께 받을 분깃이요 하나님이 그에게 정하신 산업이라. 이제 욥한테 너 지금 이 받는 게 그냥 네 잘못해서 받을 분깃이야.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하죠. 그러니까 뭐예요? 고난이 팔자다라는 거예요. 고난이 네 운명이야. 이런 식의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 그럴 때 있죠. 어느 사람들을 보면서 아유, 팔자가 사나워. 뭐 이런 얘기 할때 있잖아요. 그게 비신앙적인 이야기죠.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팔자 타령하고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런 표현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잘못된 표현들이에요. 우리에게는 그런 운명, 뭐 우연, 팔자, 박복해서 조상 탓, 뭐 이런 잘못된 유교적 사상, 샤머니즘적 사상으로부터 기독교인들은 자유해야 되고 자유한 분들입니다. 그런 것들 때문에 자기 인생을 이렇게 자꾸 짓눌러요. 그 다른 사람들의 인생도 그런 식으로 볼 수 있어요. 여러분 그렇게 바라봐서도 안 되고 그렇게 우리 스스로를 이야기해서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22장부터 37장 가면 이제 세 번째로 이제 친구들과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원인 모를 고통, 그거에 대한 욥의 고난당함 속에서의 친구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할 때 하는 이야기, 이제 이유를 모르겠다, 친구들은 죄의 결과다, 이런 가운데 서로 답답한 대화를 이어갑니다. 굉장히 답답한 이야기예요. 그럼 왜 답답한 대화를 이어갈 수밖에 없을까? 그렇잖아요. 지금 이 사람들 얘기 굉장히 똑똑한 사람들인데 서로 지금 답을 못 찾고 있는 거잖아요. 그럼 왜 답을 못 찾을까? 제가 이 말씀을 욥기를 이렇게 계속 보면서 이게 인간이다. 인간. 유한한 인간의 한계가 전능하신 하나님의 지혜를 측량할 수가 없어요. 그게 첫 번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이게 똑똑하고 정말 많이 알아도 전능하신 하나님의 지혜를 정말 측량할 길이 없다라는 것을 고백하지 않으면 우리의 교만은 끝없이 치솟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 앞에서 정말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내 지혜는, 내 경험은, 나의 이성은 정말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런 고백을 하고 살아야, 그래야 우리가 참 겸손하게도 살고 바른 믿음의 삶을도 살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늘 기억하세요. 우리 서로가 같이 다. 그러니까 너무 아는 척하고 살지 말아야 돼요. 너무 뭘 많이 아는 척하고 살지 말고요. 또 하나는 누군가를 자꾸 가르치려고 해서는 안 돼요. 대화를 할 때도 그렇고. 그리고 또 하나는 함부로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면 안 돼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비난하면 안 돼요. 판단해서 비난도 할 수 있고 막 그렇거든요. 앞에서는 예의도 갖추고 웃고 아 예 그러세요 그러면서 속으로는 딴 생각하면서 예수 믿으면 안 된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정직하고 그래서 사람들과의 관계도 진실무망하고 정직하고 그런 삶을 사는 아주 의식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쉽게 이렇게 몇 사람 모여서 이야기하다 보면 꼭 남 얘기를 하게 되잖아요. 그게 나쁜 거죠. 그런데 굉장히 자연스러운 게 그리고 나쁜 거를 알면서도 잘 못 고쳐지는 우리의 그 습성들이 사실 있어요. 그래서 그럴 때 늘 깨닫고 안에 조심하고 또 기도하고 다른 사람의 연약함을 볼 때 기도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약점을 볼 때 내가 감당할 수 있는 그런 마음들 그리고 누가 잘못했을 때 그거 막 들춰내고 그러려고 그러지 말고 그럴 때 어떻게 도와줄까 그럴 수 있는 마음 어떻게 하면 잘 세워줄 수 있을까 그런 마음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갖는 세상 사람들에게는 없는 그런 마음이에요. 내가 조금 손해를 봤어요. 피해를 봤어요. 그럼 금방 발끈하거나 노하거나 그걸 꾹 참았다 나중에 언젠가는 꼭 그걸 꼭 써먹으려고 그러지 말고 그 꼭 히든카드로 써먹으려고 그래 그러지 말고요. 그냥 그런 것들은 그냥 이렇게 지워버리고 살고 묻어두고 살고 주님이 우리를 용서하신 것처럼 우리도 용서하고 살고 용서라는 얘기는 어떻게 보면 전 요즘에 그런 생각이 돼요. 자꾸 지워버려야 돼요. 자꾸 이제 뭘 잊어버리실 때가 됐다. 자꾸 요즘에 이제 젊은 분들이 뭐 아유 자꾸 깜빡깜빡하고 젊은 사람들도 그러고 뭐 그러시잖아요. 그런데 잊어버릴 건 안 잊어버려요. 안 잊어버려야 될 건 참 그거를 이렇게 하나님 은혜를 입어서 하나님 내가 정말 잊어버려야 될 걸 좀 잊어버리고 잊지 말아야 될 건 안 잊어버리고 살게 하옵소서 이런 기도가 좀 필요해요. 이걸 거꾸로 살 때가 많아요. 절대 못 잊는 게 많죠. 여러분 지금 욥과 욥의 친구들의 대화는 인간의 한계 속에서 할 수 있는 어떻게 보면 최대의 지혜로운 대화들입니다. 이것보다 더 지혜로운 대화 찾기 어려울 것 같아요. 믿음도 있고요, 지혜롭고요, 굉장한 지식도 있고요, 정보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지혜로는 비교할 수가 없는, 우리가 볼 땐 약 다 이 얘기를 들으면, 친구 말 들으면 친구 말이 맞는 것 같고, 욕 말 들으면 욕 말 맞는 것 그렇거든요. 여러분 보세요. 가셔서 집에 가서 욕기를 가만히 보세요. 친구들 말 들으면 친구들 말이 맞아요. 욕의 말을 들으면 욕의 말이 맞아요. 이게 세상 지혜의 한계입니다. 반쪽 진리예요. 들을 땐 그럴듯해 보여요. 그런데 뭐가 없어요? 답이 없어요. 몰라요. 이 답이 38장에 넘어가서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비로소 알아요. 그건 다음 주에 제가 설교할게요. 수요일날. 그럼 그런 걸 깨달으면, 그럼 우리의 지혜는 어느 정도냐? 우린 굉장히 낮지요. 얕으죠. 그러면 함부로 말하고 살 수가 없어요. 신앙에 대해서도 그렇고 인생에 대해서도 그렇고, 이렇게 함부로 말하고 살 수 있지가 않다. 우리가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겸손해져요. 겸손해지고, 겸손할 때 비로소 뭘 찾게 되냐면 하나님의 은혜를 찾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무한한 지혜에 우리의 마음이 이렇게 닿아요. 그리고 그 지혜로 내가 살기를 소망합니다. 이런 고백, 그리고 그런 갈망함. 그러니까 내 지혜로 반짝거리면서 살라 그랬다가 아 이게 아니구나라는 걸 깨닫고, 사람들 앞에 그거 좀 어떻게 해보려고 그랬는데 그냥 우스운 꼴 당하고 불편하고 이런 관계가 더 어색해지고, 그런 걸 깨닫는 다음에 아 이 지혜로 세상을 사는 게 아니구나라는 걸 깨닫는 거예요. 아 이것으로 세상 살 수 없구나. 그게 공허한 거예요. 막 아는 얘기를 했는데 공허해요. 아는 얘기를 했는데 사람들이 알아주질 않아요. 공감대가 형성이 되질 않아요. 그게 뭐예요? 세상 지혜의 한계라니까요. 그런데 하나님의 지혜는 그렇지 않죠. 부요하죠. 그건 많은 사람을 이롭게 하죠. 많은 사람에게 유익을 주죠. 평화를 주죠. 기쁨을 주죠.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하는 거예요. 그런 지혜를 우리가 정말 지혜의 근본이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여호와 잠언에 그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 하나님을 경외함으로부터 시작되는 지혜, 그리고 그 지혜를 위로부터 공급받아서 내 심령 가운데 채워지는 기쁨, 나만이 아는 희열, 네, 이런 것들을 가지고 성도들이 사는 거죠. 성도들의 힘이 거기서부터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의 힘이 그런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되는 힘, 그 은혜를 만나면 그걸 이겨낼 수 있는 거예요. 욥기 23장을 오늘 우리가 같이 아까 읽었는데요. 친구에 대해서 욥이 이제 답을 하는 장면인데, 아마 그 욥기 전체에서 제일 유명한 장이 욥기 23장이죠. 여러분 이제 10절 말씀 우리가 잘 아는 데잖아요. 나의 달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다. 예, 제가 이걸 이렇게 보면서 이 고생을 하면서 이런 말이 어떻게 나올까 이런 생각을 해요. 이 고생 속에서도 이 고난 속에서도 이런 말을 할 수 있는 믿음은 어떤 믿음일까? 그렇죠? 여러분 이 자기가 생각할 때 정말 억울하잖아요. 너무 속상하잖아요. 그런데 내가 정금같이 나온다라는 소망을 어떻게 가질 수 있을까? 그 힘이 뭘까? 그 믿음의 근거가 뭘까? 그건요, 그 다음에 나오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대한 믿음이었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욥이 늘 고백하고 마음에 품고 살았던 것을 12절부터 있어요. 여기 보면 내가 그의 입술의 명령을 어기지 아니하고 일정한 음식보다 그 입의 말씀을 귀히 여겼어요. 여러분 욥이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놓치지 않고 살아갈 수 있었던 힘이 하나가 어디냐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늘 일상을 살았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 말씀이 문제 가운데도 어려움 가운데서도 이게 능력으로 나타나요. 그러면서 그 말씀에 그가 인식하고 깨달았던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냐 했을 때 그 하나님은 뜻이 일정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한결같으시다. 하나님은 왔다 갔다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의로움으로 하나님의 선하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분인 거예요. 여러분 믿습니까? 하나님 그런 분이라는 거예요. 예,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일을 하신 하나님의 정말 그 의지, 거룩하신 하나님, 선하신 하나님의 의지에 대해서 욥이 이해하고 있었어요. 14절에서는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일, 나에게 작정하실 것은 이루실 거야. 그러니까 지금 내 이 모든 삶의 고난의 과정 또한 누구 안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길 안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간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그 앞에서 떨며 이를 생각하고 그를 두려워했어요. 그러니까 욥이 지금 계속해서 하나님 모르겠습니다. 왜 이러는 거예요? 말하고 싶습니다. 막 따지는 것 같아도 그의 마음 깊은 곳에는 하나님을 경외함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로 낙심케 하시며 전능자가 나로 두렵게 하시나니, 그 전능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에 대한 이해,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 이것이 지금 욥으로 하여금 이 고난의 시간 가운데서도 믿음의 삶을 살게 하는 그런 힘이 됐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지금까지도 어려운 시간들을 지내셨고 또 그러면서 감사한 시간도 있고 그런 여러 가지 삶의 이렇게 시간들이 있고 앞으로의 삶도 사실 우리는 어떠한 삶이 펼쳐질지 모르잖아요. 연세들 드시면 몸 편찮으신 건 뭐 그 누구도 뭐 피해갈 수 없고 병들면 아플 수밖에 없고 고통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고 뭐 여러 가지 문제 없는 삶이 없죠. 그런데 문제 없는 삶 가운데서도 어떻게 하면 내 믿음을 신실하게 지켜낼 수 있을까? 그 믿음이 흔들리지 않을 수 있을까? 좀 이렇게 한결같이 내 처음 주님 만났을 때처럼 그보다 더 좋은 믿음으로 점점 좋아질 수 있을까? 최소한 우리 믿음의 그래프를 이렇게 그리면 이게 떨어지지는 말아야 돼요, 여러분. 이게 이렇게 늘 상승 곡선을 그리면서 가야지 뭔 일이 있어서 이렇게 뚝 떨어지고 뭐 직업을 잃어버려서 떨어지고 비즈니스가 안 돼서 떨어지고 애가 속상해서 떨어지고 떨어질 요인이 많지만 그 요인 속에서도 떨어뜨리지 말아야 된다라니까요. 그건 우리의 몫이에요. 우리의 몫. 우리가 의지적으로 하나님 내 믿음을 지켜나가겠습니다라는 굉장한 결단들을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으면요 언제든지 우리 믿음이 연약해질 수 있어요. 그래서 요즘에는 믿음을 지켜내는 싸움이 이 시대의 성도들에게 요구되는 것 같아요. 믿음을 좀 그러니까 믿음이 없다 있다 이런 차원이 아니라 좋은 믿음으로 계속 지켜내는 거예요. 좋은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개인적으로 성숙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믿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정말 일정한 음식보다 그 입에 말씀을 귀히 여길 때 가능합니다. 일정 표현이 너무 좋아요. 일정한 음식보다 밥을 일정하게 먹는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귀히 여겼대요. 야, 이게 참 귀하죠. 여러분 이런 삶이 될 때 믿음을 이겨낼 수 있고 믿음을 지켜낼 수 있는 삶이에요. 그냥 믿음 좋아지고 그러지 않아요.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를 해서 믿음이 좋아지지 않아요. 그렇다고 봉사를 하지 말아라 이 얘기는 절대 아니에요. 절대 오해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고 여러분에게 주신 은혜와 은사를 따라서 봉사도 하고 섬김도 해야 합니다. 우리의 믿음의 도리들을 마땅히 해야 돼요. 시간을 드리고 물질을 드리고 마음을 들여서 하나님을 섬겨야 돼요. 근데 그 바탕이 뭐냐? 믿음이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믿음에 위에 견고하게 서서 그런 삶들을 살 때 정말 우리의 삶도 하나님 안에서 풍성해지고 우리 삶의 주변도 하나님의 아름다움으로 풍성케 되고 그런 은혜들을 함께 우리가 누려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전 여러분 스스로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어느 정도일까 여러분 한번 스스로 점검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연말에 그러니까 좀 시간도 있으실 거예요. 막 분주하지 말고 이렇게 좀 이렇게 시간을 내셔서 내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아나 그런 생각을 한번 이렇게 해보세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 얼마나 압니까? 그런 고백을 한번 해보세요. 그리고 주님 더 제가 알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좀 잘 알고 싶습니다. 그러면서 성경을 이렇게 한번 보는 거예요. 성경을. 신약에서도 예수님이 어떤 일을 하셨는지, 구약에서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셨는지, 여러분이 평상시 좋아했던 성경을 그냥 통으로 한 권을 시작해서 그냥 앉아서 끝을 보는 거예요. 한번 이렇게 쭉. 제가 어제 오늘 욥기를 처음부터 끝까지 이렇게 쫙 이렇게 봤거든요. 오늘도 제가 이렇게 쭉 보면서 이 사람들이 알았던 하나님, 욥이 알았던 하나님, 그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이제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알아감. 우리는 어떻게 보면요, 하나님을 잘 모르고도 신앙생활을 열심히 할 수 있는 시대를 사는 것 같아요. 하나님과 일대일의 깊은 교제가 없으면서도 그냥 잘 아는 것처럼 하고 살아갈 수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그런 생각이 안 드세요? 네, 우리 오바마 대통령도 알고 박근혜 대통령도 알아요. 근데 개인적으로 모르잖아요. 하나님을 꼭 그렇게 아는 시대 같은 거예요. 그냥 알아요. 그냥 보편적 인포메이션을, 정보를 가지고 알아요. 그런데 내가 진짜 아는가? 내가 나와 개인적 만남이 있는가? 나와 사귐이 있는가? 하나님이랑 나랑 정말 가깝게 알고 있는가? 가깝게. 내가 말하면 하나님 좀 들으시는가? 지금 내 안에 하나님이 어떤 마음을 주시는 것들이 지금 정말 들려지고 있는가? 그런 세밀한, 은밀한 하나님과의 교제가 없이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해왔을 수도 있고요, 지금도 할 수도 있고요, 앞으로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러면 참 공허한 거예요. 위기를 이기지 못하는 거예요. 힘들 때 그 하나님 어디 있어? 이런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얘기를 안 하려면 지금까지 살아계셔서 나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고 내 삶을 다스리시는 하나님, 그래서 그 하나님이 나의 길을 아시나니 그분만이 내 길을 아시고, 그리고 앞으로의 내 길도 인도해 주실 것이고, 그래서 내가 그분 안에서 참 안식을 누리고 세상이 주지 않는 평안을 내가 누리면서 살아가고 있는 그 나 자신이 발견되어지지 않으면 여러분 늘 공허하고 곤고합니다. 그렇지 않으려면 그 하나님을 찾아야 돼요. 그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 여러분이 만나고자 하면 하나님 만나주세요. 여러분이 찾으면 정말 기쁨으로 만나주세요. 여러분들이 그 음성 듣길 원하면 하나님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세요. 그분 앞에 무릎을 꿇기만 하면 하나님은 정말 기쁨으로 그 기도를 들어주세요. 공허한 기도가 아니라 마음 깊은 그 하나님과의 대화, 이야기, 내 속 이야기를 그냥 정말 딱 할 수 있는 하나님. 여러분, 누구한테 속 얘기를 하겠어요? 속 얘기 못하죠. 여러분, 속 얘기 할 수 있는 사람 있으세요? 예, 없어요. 그러고 하지 마세요. 하나님께만 하세요. 하나님 말고는 비밀이 보장이 되지 않아요. 하나님 말고는 우리의 마음을 치료해 주실 분이 안 계셔요. 하나님 말고는 내 입장에서 내 이야기를 들어주실 분이 정말 안 계세요. 내 답답한 마음을 얘기해도 정말 내 편 돼서 들어주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근데 그분 말고 누굴 찾으며, 그분 말고 누구를 붙잡으며, 그분 말고 누구랑 시간을 보내겠어요? 예, 여러분, 보내는 시간들 귀한 시간들이잖아요. 다 만남도 즐겁고 그렇잖아요. 그런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시간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밥 먹는 것보다 더 중요한 시간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1대1로 그분이랑 나랑 앉아있는 시간, 눈을 감고 그분을 바라보면서 내 마음을 토하는 시간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정말 우리의 삶에 있는 모든 것들을 믿음의 눈으로 볼 수 있고 믿음으로 이겨낼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 유정훈 집사님 기도에 참 은혜도 받고 역사 공부도 다시 하고 세상을 보는, 예, 제가 깜짝, 아, 우리 역시 우리 교회 선교부장답다. 세계 역사와 세계 선교와 오늘 이 시대의 우리의 사명가를 그냥 짧은 시간의 기도로 연대기까지 이야기하면서 1848년부터 시작해갖고 1910년 토마스 선교사님부터 얼마나 감사한지. 여러분, 그 무슨 시각이냐면요, 땅의 시각으로는 그런 거 못 가져요. 하나님의 시각으로 역사를 볼 때만 가능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으로 다시 오실 그리스도를 소망할 때만 그런 눈을 가져요. 안 그러면 다 현상학적 땅의 이야기를 밖에 못해요. 누가 옳고 누가 틀리고. 세상은요, 옳고 틀린 이야기를 해요. 내 편, 네 편 이야기를 해요. 근데 중요한 건 진리냐 비진리냐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냐 사람의 이야기냐, 하나님의 마음이냐 사람들의 욕심이냐. 여러분, 그 모든 분별력과 판단력은 말씀에 있습니다. 이 연말에 바쁘게 분주하게만 다니지 말고 꼭 하나님이랑 여러분이랑 비밀한 시간들을 갖는 정말 그런 대강절, 그런 연말 연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